우리나라 주부들이 가장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한때 우리나라 주부들이 가장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백종원 씨입니다. 백종원 씨. 이 대개 주부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오늘은 뭘 해서 먹나, 오늘은 가족들에게 뭘 해서 먹이나 이런 거가 고민이라고 해요. 제 아내도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뭐 반찬 투정을 저는 안 하는데 그냥 차려주는 대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먹는데, 그런데 대개 이게 주부들의 고민은 뭐냐면 가족들에게 오늘은 뭘 해서 먹이나. 뭐 날마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날마다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어제 먹은 거 또 다시 꺼내놓기도 뭐하고, 뭐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는데, 그래서 이 백종원 씨의 그 레시피의 특징은 뭐냐면 평범한 일상의 재료를 가지고 누구나 쉽게 요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놀라운 것은 맛있다는 거예요. 예. 놀라운 것은 맛있다는 거예요. 그냥 왜 나는 저렇게 못했지? 뭐 이런 생각 같잖아요. 나는 왜 저런 맛이 안 나지? 뭐 이런 박탈감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상의 그 평범한 재료들을 가지고 너무 쉽게 요리를 하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 맛이 아주 맛있다는 거예요. 이 백종원 씨의 진가는 지금은 방송이 이제 종영된 SBS에 방영된 백종원의 이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 프로그램이 인기 있었던 것은 정말 힘들게 버텨내고 있는 그 자영업자들과 또 소비자인 이 시청자들의 공감을 충분히 얻어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 백종원 씨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공감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장사가 안 되어서 언제 이 가게 문을 닫아야 될지 접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그 힘든 분들에게 찾아가서 그 안타까운 마음, 마치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자신의 그런 처지인 것처럼 같이 깊이 이렇게 이해하면서 정말 때로는 호통도 치고 왜 그렇게 하느냐, 좀 청결하게 깨끗하게 가게를 유지해야지 막 하면서 이 충청도 사투리로 구수하게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막 호통도 치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함께 이렇게 걱정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공감으로 다가갈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지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고 또 바라보는 시청자들에게도 똑같은 공감의 마음을 갖게 하는 그것은 그 진실함이 있어요. 진실함. 그분들의 처지, 그분들의 어려움, 그분들의 눈물을 마치 나의 눈물처럼 생각하면서 같이 걱정해주고 때로는 안타까울 때는 막 고통도 막 치면서 같이 막 이렇게 염려해주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함께 공감을 일으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몇 군데를 일부러 찾아가서 한번 줄을 서서 정말 줄 많이 서 있거든요. 한참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몇 군데를 가서 먹었는데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아, 그럴 만한 또 이유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오늘 이번 주는 우리가 공감 주간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에는 열매 주간이에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기도하시고 정말 선택하시고 만나시고 섬기시고 오늘 이제 공감하셔서 공감을 얻어내셔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열매 주간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 주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오늘 공감 주간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백종원 씨처럼 전도 대상자들의 그 고민을 그들의 눈높이에서 맞춰서 함께 공감하며 함께 들어주면서 나보다 남을 더 성공시켜준다라는 정신으로 함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탁월합니다. 그렇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는데,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주고, 또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나의 눈높이에서 같이 맞추어서 함께 공감해줄 때, 그때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는데 언제 상처를 받지요?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나는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자 하지 않을 때, 아무도 나의 일에, 나의 고통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공감으로 다가갈 때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전혀 움직일 것 같지 않았던,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던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도 결국은요, 우리가 공감의 마음으로 다가설 때 그들의 마음도 역시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에 함께 들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이 공감 주간을 시작하면서 공감으로 다가설 때 움직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공감 전문가이자 임상 심리학자인 윌리엄 밀러 박사가 이 공감의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공감의 세 가지 조건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다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임을 인지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역지사지라는 말,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사람이 입장이 한번 돼보는 거죠. 예, 오로지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내 기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그것이 가치 있는, 그 가치의 전환을 한번 시켜보자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내가 모든 관심의 중심이 되지 않고자 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타인을 중심으로 생각해보자는 그런 생각인 거죠. 그래야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항상 내가 중심이 되면요, 섭섭한 것밖에 없어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나한테 관심을 안 가주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안 해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온통 섭섭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중심이 아니라 타인을 중심에 세워서 함께 다가갈 때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와 많이 다른 사람일수록 우린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더 많이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야, 내가 모르는 것, 내가 미처 생각 못한 것을 저 사람은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아, 저분에게도 내가 배울 게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이게 공감의 첫 출발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공감으로 다가서는 그 방법은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깊이 묵상하고 또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공감으로 다가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공감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를 성경적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입에서 저주가 아닌 칭찬과 축복의 말, 축복이 넘치게 하라 하는 거예요. 예. 축복과 칭찬이 넘치게 하라. 어떤 경우에도요, 내 입에서 저주가 아니라 칭찬과 축복이 넘치게 하라. 이것이 첫 번째 단추라는 거죠. 14절 말씀해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축복하기, 저주 안 하기, 저주 금지, 이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하는 법만 바꿔도 전도의 달인이 된다는 책이 있어요. 예. 아주 평생 아나운서로 이 평생 이렇게 말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 말하는 법만 바꿔도 전도의 달인이 된다는 이 글을 썼어요. 책이 여러분 유익할 것 같아요. 전도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 권씩을 한번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 말하는 법만 바꿔도 또 이 전도의 달인이 된대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챕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챕터는 바로 이 열정에 대해서 얘기해요. 결국 전도는 열정 있는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열정, 영혼권에 대한 열정, 예, 열정.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는 지혜를 다루고 있어요. 지혜. 지혜가 좀 없다. 조금 지혜만 좀 우리가 있으면 충분히 이 전도가 효과적으로 전도가 될 수 있는데 지혜 없이 말하고 지혜 없이 행동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 가지 이 파트의 챕터에서는 성공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성공에서. 그 중에 세 번째 파트에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의 마음을 읽으면 성공이 보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읽으면 성공이 보인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는데 그 제시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도 대상자의 마음과 통하는 것이 우선이다. 뭐예요? 공감이잖아요. 공감. 전도 대상자의 마음과 통하는 게 우선이라는 소통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 공감이에요. 또 미소와 칭찬과 감사에 인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소, 칭찬, 감사에 인색하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빗대어서 보면 결국 내 입에서 저주, 더러운 말, 남을 헐뜯는 말, 남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말 그런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해라, 칭찬의 말을 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에게 다가갈 때 누가 다가오는 것을 즐거워할까요? 막 원망하고 남 얘기하고 헐뜯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다가오는 걸 좋아할까요? 늘 축복해주고 잘할 수 있다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사람이 다가올 때 기쁠까요? 분명히 여러분들 명확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 후자에 있는 사람이 다가올 때 기쁘죠. 기대가 되죠. 왜요? 내게도 동일한 말을 할 것이니까.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칭찬해줄 말을 할 것이니까요. 우리에게 박해하는 자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즉각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뭘까요? 우리에게 박해하는 자가 있을 때 우리가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반응은 뭐예요? 저주하는 거죠. 저주하는 거예요. 너 잘 되나 보자. 한번 두고 보자. 뭐 이런 거잖아요. 누군가 나를 박해할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쉽게 나오는 반응은 뭐냐? 그것은 뭐예요? 저주잖아요. 너 한번 잘 되나 보자. 뭐 그런 거잖아요. 이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이잖아요. 더구나 나를 박해하는 자를 또 다른 타인과 함께 욕하면 그 영향력은 더 높아지죠. 예, 더 재밌어지잖아요. 타인과 함께 그 사람을 욕하면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을 막 욕하면 더 만족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분명히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해야 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과 칭찬이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나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고 싶은 것이 당연해요. 아마 여러분들 이해되실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칭찬하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우리나라 민요 가운데 아리랑이라는 민요가 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예,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하고 다음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갈 테면 가라. 나를 버리고 갈 테면 가라. 심리도 못 가서 발이 꺾이든지 부러지든지 할 테니까 알아서 해라.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이건 축복도 아니고 칭찬이 아니에요. 저주의 노래예요. 인간의 타락한 심정을 그대로 보여준 결과예요. 갈 테면 가라. 어? 갈 테면 가라. 심리도 못 가서 발이 부러지거든 아니 발이 꺾이든 할 테니까. 이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했다. 왜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할 때 대개의 경우는 뭐냐면요. 대개의 경우가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박해하는 자예요. 전도 대상자를 선정할 때, 선택할 때 대개의 경우 나를 박해하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 나를 아프게 하는 자일 경우가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억울할 때도 많죠. 무시당할 때도 많고 욕을 들을 때도 많고요. 그렇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아, 기분 나빠 못하겠다. 기분 내가 저 사람 빚을 지기나 했냐. 내가 저 사람한테 뭐 왜 저 사람한테 이렇게 머리를 숙여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받은 그대로 돌려주고자 하는 보복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전도를 할 수 없어요. 내가 받은 대로 내가 그대로 돌려주리라. 이런 보복의 마음을 갖고는 절대로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악을 선으로 대하는 사람이지 악을 악으로 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혹 박해를 받았어도 내가 혹 핍박을 받았어도 혹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으로는 절대로 전도할 수 없어요. 우리 반드시 악을 선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악을 선으로 대하는 자. 따라서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내 입에서 저주가 아닌 축복과 칭찬이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공감으로 다가서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롯이 상대방과 같은 입장과 처지가 되어 함께하라 이거입니다. 함께하라. 오롯이 상대방과 같은 입장과 처지가 되어서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늘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15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신영복 교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함께 만든 비라는 글을 읽어보면 공감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알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어요. 예, 공감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알 수 있도록 표현하는데 그의 글을 제가 잠깐 한번 옮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함께 비를 맞지 않는 위로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비를 맞고 있을 때 우산을 펴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참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그런데 이때 그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이 우산을 내려놓고 가서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 이것이 공감이랍니다. 공감.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은근히 어렵죠. 우리 아마 제가 이 이야기 신영복 씨의 이 이야기를 아마 제가 잠깐 소개했을 때 야, 우산 있는데 왜 비를 맞아? 바보같이. 우산을 같이 쓰면 되지 뭘.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즐거워하는 일에 같이 즐거워하지 못하고 슬픈 일에 함께 슬퍼하지 못한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참 많이 나오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왜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겼습니까? 사울은 평생 왜 다윗을 죽이려고 그토록 쫓아만 다녔을까요? 바로 질투심 때문입니다. 즐거워할 일에 같이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슬픈 일에 함께 울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는 공감의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공감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가인에게 공감의 마음이 있었다면 질투심이 아니라 동생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그로 인하여 기뻐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동생을 죽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라고 백성들이 막 노래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즐거워할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즐거워해 줄 사람인지, 슬픈 일이 있을 때 정말 진심으로 함께 울어줄 사람인지, 바로 우리가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보자는 거예요. 진심으로 함께 다가설 수 있는 사람, 즐거운 일에 함께 즐거워해주고 슬픈 일에 함께 울어줄 사람이 우리 자신이 한번 되어보자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즐거워할 일이 있어도 쉽게 우리는 말 못합니다. 왜 그렇죠? 시기심, 질투, 미움, 경쟁심이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즐거워할 일이 있어도 마음껏 편하게 막 내가 이렇게 즐거워할 일이 있었다고 같이 즐거워할 일을 말하지 못해요. 또 나나 슬픈 일은 더더욱 말 못합니다. 금세 소문이 퍼지고 금세 또 다른 어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역시 나의 슬픔이 상대의 기쁨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우리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면요, 누군가는 대학에 합격한 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슬픔이죠. 대학에 떨어졌으면 슬픔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원수가 많으면 10년 묵은 채찍이 다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공감의 마음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몸이 썩어 들어가도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 곁에 있는 이들의 아픔을 충분히 공감해 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겸손하게 눈높이를 맞추어 마음을 같이하고 마음을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마음을 주라.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그 배후에는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의 입장을 공감하며 겸손하게 그 눈높이를 맞출 때 우린 이웃과 친밀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과 친밀해질 수 있어요. 이웃에게 다가가는 용기, 그것이 어쩌면 공감이 주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천사를 마귀로 만들었다. 그러나 겸손은 사람을 천사로 만들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낮추고 겸손할 때 우린 얼마든지 우리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추고자 겸손하셨던 모델이십니다. 이보다 더 좋은 모델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매도 10장 45절에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절도 보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인간됨의 겸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의 자리를 양보하고 육체의 몸으로, 이웃의 몸으로 이 땅 위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최고의 겸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동일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추고자 할 때 겸손이 있을 때 우린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나도 잘 되어야 하지만 남들이 먼저 잘 되기를 바라며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내 자녀도 잘 되어야 하겠지만 다른 이의 자녀도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오늘부터 나의 전도 대상자들과 겸손하게 눈높이를 맞추어서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주는 일에 힘써 봅시다. 그리하여 그분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다음 주 열매 주간에 초청되어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영광스러운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귀에 슬퍼하고 아파하는 부르짖음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나만 편안하면 되는 안일함에서 벗어나 모든 슬픔과 부르짖음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는 공감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나의 전도 대상자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느끼게 하시어 나의 아픔과 슬픔이 되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우리의 입에서 저주가 아닌 축복과 칭찬이 넘치게 하고 오롯이 상대방과 같은 입장과 처지가 되어 함께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눈높이를 맞추어 마음을 같이하고 마음을 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전도 대상자에게 공감으로 다가설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 다음 주에는 꼭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영광스러운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 하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당신이 힘들다는 걸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는 언제나 박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즉각적이고 쉽게 할 수 있는 대응은 보복의 마음으로 그를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전혀 공감을 얻어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해야 함을 명령합니다. 저주가 아닌 축복과 칭찬이 넘치게 하라. 오롯이 상대방과 같은 입장과 처지가 되어 함께하라. 겸손하게 눈높이를 맞추어 마음을 같이하고 마음을 주라. 이렇게 공감으로 다가설 때 전도 대상자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대로 순종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제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롯이 상대방과 같은 입장과 처지가 되어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겸손하게 눈높이를 맞추어 마음을 같이하고 마음을 주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공감으로 다가설 때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움직일 줄 믿고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 교회와 영적교회에 나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